마태복음 17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뒤어 나오는 예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어제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이제 귀신 들려서 간지라고 했었던 아이를 데리고 온 한 아버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해결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꾸지람을 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9절부터 이제 21절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19절에 보면 일단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일단 이 제자들이 했던 행동을 놓고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참 많습니다. 늘 말씀드리고 또 우리도 그러하지만 뭔가를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께 여쭤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잘 모르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남아서 예수님께 묻고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걸 듣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왜 못했는지를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는 건 참 좋은 그런 자세,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제자들이 문제는 자신들이 능력을 행하지 못했던 거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건데 자기들이 못했던 바로 그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실 앞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변화산 사건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셨지만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묻지 않고 자기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묻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양상이 아닙니다. 정말 물어야 될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으니까요. 이런 점은 참 긍정적이긴 한데 또 이 질문을 한편으로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참 이게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왜 이런 일을 감당하지 못했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사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잘 새겨들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 우리는 왜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왜 못 쫓아냈습니까? 우리는 왜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렇게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여하튼 뭐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크게 보자면 내가 뭔가 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주님께 꾸지람 들었을 때 그때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질문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여쭙고 이것은 굉장히 올바른,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없어서 이와 같이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했다. 이 말씀 안에 이 제자들에 대한 모든 대답 그리고 제자들의 행동에 대한 평가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다 경험하고 아는 것처럼 믿음은 한 종류가 아닙니다. 처음에 교회를 나오는 것도 믿음. 병이나 아니면 관계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도 믿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에 가고 영생을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는 것도 믿음. 여러 가지가 다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도 사실은 수준이 각각 다 다르게 있고요. 그 각각의 수준마다 내용들도 다르게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일까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믿음은 적어도 십자가를 향한 믿음은 아닙니다. 아직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지도 않았고 제자들은 십자가를 믿어본 적도 없거든요. 믿어본 적도 없고 벌어지지도 않은 사건인데 예수님이 왜 너희가 십자가를 믿지 않느냐, 왜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느냐, 혹은 왜 너희가 천국을 믿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거나 꾸지람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 나오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지껏 제자들이 주님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고 또 누렸던 어떤 질병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 고통이 있을 때에 그것을 예수님께 갖고 나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종류의 믿음이 너에게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제자들이 여지껏 굉장히 상당 부분 믿음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병자들을 고치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던 많은 무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제자들이 직접 보기도 하고 그럼 제자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조금 엄밀하게 적용하자면 해석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지껏 너희가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게 된, 믿음이 작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있던 여지껏 다른 모든 사건들과 지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면서 아홉 명의 제자만 따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겨져 있던,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자면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던,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남겨져 있던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를 갖고 있던 한 아버지가 찾아왔단 말이죠. 그때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게 된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만 홀로 남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앞부분에 여러 종류의 예수님의 책망들이 나타나곤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주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서 주님께 책망되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령 광풍이었던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제자들이 죽을 지경을 만나서 물을 퍼내고 있었는지 노를 졌는지 모르지만 이것저것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뭘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 혹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뭘 도움을 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신 뒤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종종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광풍 사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계셨고 풍랑이 아무리 몰아쳐도 풍랑은 배 바깥에 있고요. 예수님은 배 안쪽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풍랑보다는 예수님이 더 가까워요.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게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자기들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만 죽게 되었는데 우리한테만 맡겨놓고 왜 이럽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이제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왜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가? 현실은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냥 나만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실은 가장 가까이 계시고 주님께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예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냥 이런 질병을 고쳐주는 그런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보면 이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우리는 믿음이 겨자씨 반톨만큼도 없나 보다. 우리는 사는 것만 두고 뭐 아무것도 못 옮기는데 필통 하나도 못 옮기는 판인데 이런 생각을 하곤 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은 고통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질병의 문제가 되었건 관계의 문제가 되었건 물질의 문제가 되었건 이 땅 살아가면서 당하는 죄와 실패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들이 그게 아무리 커도 그게 산처럼 커도 그게 바다처럼 깊어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는 사실은 다른 내용이 정반대되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을 옮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산을 옮기건 바다를 옮기건 뭐를 해도 그건 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행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죠. 주님께서 예수, 지금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십니다. 지금 그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에요. 천국을 얻거나 영생을 누리거나 성령 충만을 받거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해서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건 자체를 이제 대충 말씀을 드렸고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때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에 앞에 나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건을 염두에 두고 비교해가면서 보면 조금 더 사건을 분명하고 명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냥 조금만 설명을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한 거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여지껏 질병을 고치시던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냐면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천국과 관련된 영생과 관련된 구원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자 한 사람을 구원하고 제자 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교회가 되게 하셔서 베드로가 열면 열리고 닫히면 닫히고 매면 매이고 풀리면 풀리게 하시는 그런 직분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때만 교회를 세우신 거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들을 부르셔서 데리고 다니실 때는 교회가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그때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때도 명시적으로 교회 이렇게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때도 교회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양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도 또 교회인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교회를 실제로 이루었을 때 그때도 교회입니다. 다 그걸 우리가 다 교회라고 해요. 다만 교회가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이 있고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질병을 고치는 걸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질병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너희가 믿음 가지면 질병 고칠 수 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미 교회가 된 그 제자들을 문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파송을 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가서 어떻게 했느냐? 천국에 대해 선포한 게 아니라 문제 갖고 있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이 갖고 있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이 문제 해결하시는 걸 보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 올라왔어요. 믿음 수준이 올라와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 합당한 천국에, 천국과 관련된 구원과 은혜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면 그것을 믿고 사람들이 천국과 영생을 또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하냐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의 수준, 믿음의 수준, 고백의 수준이 각각 다르고요. 그 고백의 수준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것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베드로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갖고 계시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잖아요. 질병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고통스러운 문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고쳐주는 사람,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세상에 세워지면서 그냥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구원, 치유와 회복을 공급하는 통로로 쓰임받으라고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가, 어떤 정도의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가 되는가는 제자들이 갖고 있는 신앙 수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향해 병을 고치시는 분이야,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는 그런 정도로만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 그들이 형성하는 교회는 주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하고 천국과 영생을 공급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직 너희가 천국과 영생을 전하는 그런 입장은 못 되지만, 그렇지만 질병을 해결하거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은 여지껏 계속해서 쓰임을 받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왜 그마저도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와 관련된 문제라면, 고통스러운 현실과 관련된 문제라면 산조차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게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시면 이 간지라는 귀신 들린 아이를 두었던 아버지는 찾아와서 무엇을 구하냐면 천국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거나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만약 그걸 물었다면 제자들이 우리도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자들이 이미 갖고 있던 믿음, 제자들이 이미 경험했던 그 믿음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걸 못했던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질병을 고치지 못했느냐, 왜 그런 정도의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목적은 그들이 다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되어서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자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느 정도의 은혜를 받았는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그들이 어떤 모습의 교회로 세워지는지를 결정하고요. 그 수준에 맞춰서 또한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내가 내 자녀에게, 내가 내 배우자에게,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수준과 정도가 달라질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교회로 남아있으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남아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은혜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성장하는 것, 내가 늘 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내가 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은혜를 공급하는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면 나는 믿음이 없지만 내 자녀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일들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모쪼록 주님, 우리가 지금 책망되는 제자들처럼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 되지 말게 하시고, 어제도 믿음으로 살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어제보다 오늘 더 귀한 믿음을 갖고 질병의 문제건 천국과 영생의 문제건 다른 어떠한 문제이건 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은혜 받고 귀하게 통로로 쓰임받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자신이 유익을 누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허락하심은 우리 모두가 다 각각 교회로 세움받게 하시고자 그리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분량만큼, 우리가 품은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을 위하여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공급하는 귀한 이 땅에 세워진 작은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장치 아니하면, 우리가 귀한 믿음을 품지 아니하면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늘빈 가슴을 열어드리는 또 귀한 믿음을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혹여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닌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